우리는 어제와 그제 구역 성경 공부에서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28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하루 이틀 전에 각 구역에서 공부한 내용이기에 여러분 뇌리에 생생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시는 진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진리이기에 다시 되풀이합니다. 치명적으로 중요한 진리이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직결된 진리이기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주님은 1절서부터 8절에서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2절서부터 4절에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할 때는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는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야 죄를 짓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5절서부터 8절에서는 밤늦게 찾아와서 귀찮게 졸라대는 친구의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기도할 때는 이 친구와 같이 응답받을 때까지 불굴의 의지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강청함을 인해서라도 들어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9절서부터 13절에서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다른 표현이지만은 모두 같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표현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선물 우리가 모두 받고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실제로 추구하고 그 선물이 있는 곳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자비의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하시는가? 10절 말씀 모든 영어 성경은 왜냐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논리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9절에 있는 것이 가능한가?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것이요 라고 everyone 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10절 말씀의 초점은 언뜻 보면 9절과 10절이 같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은 다릅니다. 10절 말씀의 초점은 모든 사람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NLT 성경을 보면은 구하는 모든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모든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모든 이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가 구하면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말씀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안다는 전제 하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외 없이 다 들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붙들 때 지극히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만 부분적으로 붙들 때 지극히 위험합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한 곳에서만 보면은 부분적인 진리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 곳에서 봐야 되고 주님은 한 곳에서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해 놓으실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진리를 설명해 놓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진리를 다 합쳐서 보아야 온전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대단히 궁금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뱀을 요리에 놓으면 생선 토막과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갈이 집게 발과 꼬리를 말고 있으면 계란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세상 경험이 많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자네들은 생선과 알로 알고 손으로 집고 먹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경험이 많은 부모들은 뱀과 생선, 전갈과 계란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뱀과 전갈을 줄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그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십니다.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봤던 창세기 6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단 한 명도 없도다. 너희가 악하지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전부 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인가?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이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밝히십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인간들도 자녀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다시 말해서 악하고 부정하고 위험한 뱀과 전갈을 주지 않고 몸에 유익하고 몸을 살찌게 하는 생선과 계란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좋은 곳으로 곧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너희에게 가장 필요하고 너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래서 너희가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하는 축복은 좋은 양식이 아니다. 육적으로 좋은 것들이 아니다. 너희 영혼을 살리고 너희 영혼을 풍성케 하는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성령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풍성히 주시겠는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9절 10절에 있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본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서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11절 12절이 암시하는 진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의 육신에 필요한 것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영원하지 못한 것들, 배설물이 될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은 모두 서론일 뿐입니다. 주님의 본론은 13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늘 자기 중심으로 중심적으로 읽고 듣기에 하나님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보고 듣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을 찾고 발견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놓고 주님께 매달려서 끈질기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기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은 저 변두리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나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은혜 받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갖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좋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 결론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불행한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실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우자와 건강을 구하고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와 잡을 찾고 있는데 자녀를 달라고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성령을 구하고 있지 않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시급하게 구하는 것과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시급하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행여나 실망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강청함으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뻘거벗고 서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 달라고 달라고 기도해 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구하라고 하신 것인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따르면은 주님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와 들에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께서 왜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고 반문하시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뛰는 자들은 그건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와서 나중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상에 태어난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먹을 것, 최소한도의 입을 것, 그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리고 빈약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은 잘 먹고 잘 마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돼지입니다.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들, 인간을 빼놓은 모든 동물들은 먹고 마시고 나면은 좋다고 나가 자빠져서 그러고 삽니다. 인간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썩어 없어질 육의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삶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수백 번 들은 말씀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합니다. 여기 필요한 것들과 원하는 것들 다른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needs와 wants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구합니다. 주님은 이제는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대 사람들과 같은 것들을 구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누리지 못하면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그런 것들 다 뒤로 나가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생떼거지를 씁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의 대표적인 유학생 교회입니다. 우리 석박사 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백 몇십 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큰 도시에 가면 그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종교성이 많고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왜? 금요일만 되면은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와갖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교수를 하고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 지극히 드문 것을 봅니다. 지극히 드뭅니다. 왜? 여기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난리를 쳤던 이유는 자신들의 육신의 삶이 피곤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청년들이니까 장가가고 시집 가야겠는데 그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에 필요하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고 꼭 육신의 것 구한다면 일용할 양식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주어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었다면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정말로 얻었다면 배설물로 나갈 것들 잠시 누리지만은 다 사라질 것들 허망하기 짝이 없는 육의 것들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구원을 받아서 영의 눈이 뜨였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모든 것들 옛날에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보면서 배설물이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해줄 것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줄 것을 구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완성해 줄 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성령 강림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자신의 죄가 보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후 14절에 가서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정의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여 내게 임하옵소서,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슬픈 순간이 무엇인가? 지금 자기 아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조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영혼이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지옥으로 직행할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합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에게 강림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에베소서 1장 말씀대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시험, 유혹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4장으로 넘어가면은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첫 번째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설교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13,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성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시련을 잘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따라서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 7절 말씀대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대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 말씀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정말로 지상 낙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비참한 사람입니다.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평강 누리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이런 부 없어도 주님 안에서 많은 식구들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이 축복은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지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거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도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구약시대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똑똑했던 사람 솔로몬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이전에나 이후에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느니라. 근데 솔로몬이 왜 지혜로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주겠다고 제의하셨을 때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는 어린 나이와 같사오니 지혜가 없사오니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 그를 미쁘게 여기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세상 전대미문으로 가장 지혜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똑똑한 사람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심지어는 지혜조차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구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고,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전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같이 온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분신이요 성자 예수님의 분신인 거예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모든 능력과 지혜,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유일하게 자신의 뜻대로 인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 그리고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전부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유일한 특권, 이것을 모두 갖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달라고 붙듭니다. 나에게 부를 달라고, 명예를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육신의 건강을 달라고 붙듭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달라고,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똑똑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리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주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세상에 부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권세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부분만 잘라내서 사람들에게 거짓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다라고 전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물리치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면은 이룰 수 있다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전합니다. 집을 구하면 집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으면 배우자를 주시고 그리고 좌합의 문을 두들기면 좌합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곳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다니면 집을 얻기는커녕 집을 잃을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달라 하는 거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 없다고. 지금 네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거 발버둥치지 말고 그대로 십자가로 알고 지기 전에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잡히시기 직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단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씀하시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말씀하시며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내 능력이 드러난다고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열한 제자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고사하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왜 거짓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왜 성경에 없는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참 진리를 모르기에 거짓말을 따르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된 생각을 건드리지 않고 악한 마음을 정죄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을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비록 거짓말인 것 속으로 조금은 알지만은 자신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교회는 꾸역꾸역 모여서 2-3천 명, 만 명, 2만 명 됩니다. 거짓말을 믿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입시를 앞두고 40일 동안 기도에 공을 들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사회에서는 남을 억울하게 하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꼬박꼬박 십일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없었던 얘기입니다. 평생 친척과 친구에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한 번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교회 부엌에서는 국그릇을 나르고 1년에 한 번씩 외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력을 통해서 자신의 세속적인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얘기해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 교수가 얘기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말씀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말씀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고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듣지 못했는데요. 주님 앞에 가서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성경 66권을 너에게 분명히 주었는데 어린 나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 설명을 해줬는데 왜 읽지 않았냐고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그렇게도 중요한 구원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맡기고 살았느냐? 너 세상 살면서 너 정말 육신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고 따라가느냐? No.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가 두들겨보고 제3제4 확인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것이 성경 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 본능적으로 젖을 빨고 숨을 쉽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중생한 크리스천들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젖을 먹고 기도에 숨을 쉽니다.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주일날 아무리 꼬박꼬박 나와도 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주 정기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잘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가?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신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삶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와 삶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전, 기원 후 300년대 되기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했던 말씀과 삶을 잘 묵상하며 그것들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됨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기도하지 않아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